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정하고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지요.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을 하고요.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머리에 스치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주님이 오실 때 아무도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까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 땅에 언제 갈 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그 아시는 것을 깨어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아하,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맞이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야 몸을 털려고 하면은 안 되고 이미 몸은 다 털고 그다음에 주님 오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처럼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무엘을 선지자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복을 아주 흡족히 내려 주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강림은 성경에서 강림이란 말이 20회 정도 나옵니다. 원어로는 파루시아, 엑, 우리 성경에 에크레시아 할때 엑이 있죠. EK로 엑,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카타비아노, 내려오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제일 앞에 있는 우리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를 강림이라고 이제 강조합니다만은 재림은 첫 번째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시는 것은 강림,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바라보고 있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파루시아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파루시아가 보통 렉시콘이란 말로 표현되어서 24회나 나온답니다. 그래서 뭐냐? 도래한다. 도래한다는 다시 이렇게 오신다, 돌아온다 하는 그런 임석이다, 참석아, 출연한다, 오심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쓰인 경우는 17번 쓰여 있습니다. 17번 예수 그리스도 파루시아라는 말이 쓰여 있다. 이건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 웹페이지에다 다 올려 놓을 거니까요.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그대로 다 올려 놓을 것입니다. 파루시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통 17번을 했고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썼는데 어떤 때 썼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일, 여기에서 그 말씀을 썼답니다. 그 다음에 디도가 돌아온 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썼던 때를 이 말을 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에게 쓰인 경우는 한번 있다고 그럽니다. 한 번.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나는 일에도 쓰였다. 악한 자의 임함은,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악한 자들에게도 나타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의 5장 29절에 그러죠. 선한 일을 한 자나 악한 일을 한 자나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믿는 자만 부활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는데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지만은 악한 자는 어떤 거냐? 부활하되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 아주 심판이 경장합니다. 불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파루시아 강림은 일반적으로 주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의미한다. 강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오심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줘서 모든 자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기려고 예수님이 첫 번째는 오셨지만은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그 강림은 이제 심판주로 이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 약속을 해 주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고. 어떤 때에? 내가 가서 처소가 다 완성되면은 내가 다시 이 땅에 여러분에게 온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강림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로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것이라고 지금 능력이 함께 할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고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니 그날에는 거울로 우리를 보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지금은 거울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언제요? 주님이 강림하는 때.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성화의 생활을 계속해 가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영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큰 은혜를 맡게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요사이도 뭐 공중 부양한다고 훈련하고 여다단 법석 하더라고요. 말세가 되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공중부양 이건 뭐 생각 안 해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시간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보니까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리오와 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강림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훈련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예수님밖에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요, 세상에서 보면은요, 뭐 72인인가요? 내가 폭탄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죽어지면은요, 72인의 미명인가요? 그 처녀들이 자기를 영접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죽는 건 불쌍하잖아요. 그러한 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죽어가야죠. 죽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자기들은 다 앉아서 명령만 하고 앉아서 교회 젊은이들을 노하여금 다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우리도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였죠. 자기를 자기 말을 잘 들으면은 모두가 다 승천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뭐 전부가 다 죽은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잘못 알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 우리의 삶을 우리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강림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강림하실까요? 첫째는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 초림하실 때는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지만은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그때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영광과 위엄으로 그들을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5장 27절에 바로부터 그러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은 권세를 주셨노니 심판을 권세를 인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을 나에게 주었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기회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마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건 말씀으로만 요한복음에서 한 거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니라고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같으면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서 낳았다. 그러니까 거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그게 잉태돼요? 남자가 이제 함께 자야지 잉태되는 거지라고 막 장가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없는 데서 있게 만드셨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을 만드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분류하시고 또 분류한 땅을 헤치고 거기에 생물을 열매 맺는 걸 나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을 마고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큰 별 작은 광명을 주어서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를 했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식물과 모든 것이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백두산이 폭파되고 나면 화산이 폭파되고 나면은요, 3년 동안 일본, 한국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답니다. 왜요? 백두산에 지금 밑에 마그마가 지금 끓고 있는데 그것이 폭파 가능이 있답니다. 살 화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폭파되면은 3년 동안 그 먼지가 하늘로 덮어서 해를 가리니까 식물들이 자랄 수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나온 그 재들이 모든 땅 등을 덮어버리니까 식물이 안 돼. 그러니까 3년 이상을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그러한 역사로 할 수밖에 없다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라. 다시 와서. 주님이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내가 해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거하게 한다고 주님은 약속했다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강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이 강림할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준비를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사도들이 그리스도 재림을 선포했을 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큰 소망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모였는데 매일매일 모였으니까 먹고 살 것이 부족해져.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들 가진 것을 내놓고 함께 먹고 함께 많이 낸 자나 적게 낸 자나 공유하게 나누어 먹었다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4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데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게 되고 하는데 그중에 야고보는 이들의 조급함을 꾸짖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을 인내하는 자세로 기다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풀을 메고 기다린 것처럼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않고 기도를 들어가서 기도만 해가지고는 아니 된다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할 일을 하면서 호의게 할까 호의게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인내의 본으로서는 농부와 구역의 선지자들과 의인의 욥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준비할 건 말씀을 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곧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있게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세상의 말씀이 많거든요. 그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거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이 어때요? 밤낮으로 복음을 묵상한답니다. 말씀을 묵상한대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서 열매를 맺고 무성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살 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3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떠난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지혜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잘못된 사람은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다윗처럼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도행전 22장 1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누구 편에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일어났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하면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 죄의 큰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일을 범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정말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림같이 우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중간에 주님이 오시는 사이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요?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의 강림하시기는 2000년 전부터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재림하신다고. 그런데 지금도 안 와서 우리 편에 볼 때는 2000년이지만 하느님 편은 원세칸이에요. 투세칸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죽으면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요. 살아있는 우리보다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죽으면 내가 먼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두 번째 언제로까지 길이 참아야 돼. 길이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길이 참으라는 의미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래 참아 너그러운 믿음과 사랑으로 반드시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가장 부족한 것이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복받는 것도 없어. 오히려 헌금 내라고 그러죠. 뭐 내라고 저 봉사라고 그러죠. 아 이거 뭐 내가 그거 안 가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물은 흘러야지 항상 깨끗하고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어느 부자가 있답니다. 어느 부자가 있는데 남자들만 다 죽는데요. 그래서 간땡이가 큰 사람이 그 집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저녁 밤중쯤 되니까 하얀 용이 나오더니 그 집에 아들에게 딱 붙더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밑으로 지하로 가서 큰 항아리에 있는 그곳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그 항아리 속에 뭐가 들었나 보니까 금덩이가 그냥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 집에다 간직하고 있으니 그가 화가 되어서 화가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을 다 잡아갔더라 하고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도 했지만은 그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있으면 나눔을 가지라 하는 거거든요. 나눔을 가질 때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지요. 나눔을 받는 자도 생명을 갖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가 언제 오는 게 이른 비입니까? 이른 비 봄에 오는 거죠. 3월 4월에 오는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10월부터 오는 비가 지금 오는 비가 이른 비고 그 다음에 3, 4월에 오는 비가 늦은 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오늘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재림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관계없어요. 믿는 자에게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70여 많이 살면 80 뭐 106세까지 저희 어머님은 살다 가셨지만은 그런 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100세 되니까는 다들 힘들 없어서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 다 하지 못하고 간다면 안 되죠. 그러나 이왕에 그렇게 하지 못할 바는 주님이 말한 거 그대로 순종하고 죽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거거든요. 어떤 유산?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믿음의 유산보다도 큰 것이 없습니다. 그 유산을 받고 나면은 삶의 기쁨이 있어요. 가정에 소망이 있고 가정에 희망이 나타난다고요. 선진들이 바로 그와 같이 했다는 거죠. 아브람을 보라. 아브람이 흙과 꾸르는 것을 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벳을 떠나서 내가 명한 지역으로 가라 하니까는 아멘하고 갔다 떠나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거부가 갑부가 되었다고 성경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이 갑부가 되고 그 요셉이 갑부가 되고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물질까지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굳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라는 마음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한 번 강하게 그리고 굳게 고정시키는 다시는 흘러지지 않는 것이 굳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지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은 했으니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굳건히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돈을 지켜나가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교회에게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지만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면 내 뇌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이 뇌를 수술한 분들의 의사들의 말하면 뇌를 대면은요 아무 감각이 없답니다. 감각이 없는 거야. 거기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 하면 뇌는 아 기쁘니 하고 다시 덩달아서 기쁨을 충만케 해주는 것이 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그 비결을 가르쳐줬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느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남미에서 개척할 당시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돈도 없고 그다음에 원망스러운 거 내가 하지 않은데 원통한 일만 당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더래.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 중이에요. 뒹굴면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말처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청년들을 보내주어서 그때부터 그곳에서 부흥을 하게 되더라. 부흥에서 교회를 크게 되니까는 한국에서 큰 교회가 여기 미국에서 큰 교회가 그를 초청해다 또 세우더라고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는 것을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처럼 안 돼. 우리의 힘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안 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한데요. 고난을 자원해서 그래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자원해서 배우래요. 바울은 디모데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부터 보니까는요. 와, 그 뭐 굉장하더라고요. 고난을 정면으로 맞아들이는 자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픈 데에서 자기는 40의 한한 매를 하나 뺀 그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답니다. 흑암에 죽음에 이런 모든 고통을 다 돌에 맞아 다 당했다는 거지요. 그걸 당하고 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의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저 책임질 겁니까? 하나님이 너 책임져 줄 거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은 고난 정면을 맞이하는 자세에서 분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선지자들은 악한 세대를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이 올 것을 알았지만 결코 회피하지 않았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고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임을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편하고 돈 잘 벌고 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고난도 자초하고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아까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면은 우리 고난을 고통으로 받는 것을 보면은요 매를 다섯 번 태창으로 세 번이나 태창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 여행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한다. 참 고통으로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마음. 저도 이제 아주 편하게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쌀 한 대로, 쌀 한 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한 대 가지고 한 달을 먹고 내가 전도를 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니 하나님이 밤늦이 잠자고 나면은 문간에다가 쌀도 갖다 놓은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편하게 전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받으려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고통이 아니고 그냥 맥진, 기진맥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없는 상태까지 가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못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걸로만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조금 유익은 있더라고요. 조금 다른 사람이 영안으로 보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조금은 보여주시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너 있는 것까지도 다 내어주라고 했으니까 그때 그 고통에 있는 거라고요. 그걸 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러한 것은 어떻습니까요? 우리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해결점을 찾습니다. 욥은 정말로 선한 사람이잖아요. 욥은 거부잖아요. 부자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 보면은 사탄이 시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에 그냥 열 자녀가 다 잔치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집이 무너졌어. 자기 집에 재산을 양들 뭐 소들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 다른 민족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탄의 시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서 욥이 욥이 아닌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새 친구가 와서 말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욥이 아니었다고요. 하나의 잿더미 속에 구르는 그러한 불쌍한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욥을 어떻게 해 주십니까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에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니 그 고통받고 회복도 뭐 할 거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게 되면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나 요사이 재벌들의 아들들인가요? 무슨 연속극 보니까는 거기 죽은 자가 환생해서 나오는 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환생하니까는 앞서가잖아요. 옛날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때 상황이 되었던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미리 앞일을 아는 일이 되니까 다시 다른 사람을 환생하니까 그 일은 그 기억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었다고 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착착착 하면 다 그대로 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은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착착착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욕심을 부리고요. 우리 갈 길로 가다 보니까는 그것을 다 놓치고 마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들을 원망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야고보 사도는 원망하지 말래요.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답니다. 원망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내가 몇 번 심판을 받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어요. 어디 한번 물어보십시다. 문 밖에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심판자가. 우리 집 문을 열고요. 난 집에서 떠났으니까 지금 우리 집 앞에서 지금 계시겠네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20절이죠. 네,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요. 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려오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서 먹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말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나를 워치하고 계신, 지금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우자와 보면서 잘못을 범한다고요.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삶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나왔다고 하는데 보니까는요. 60만 3,550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두 명만 빼놓고는 모두 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답니다. 물론 200만이 나왔다고 그래요. 200만이 나왔으니까 어린아이 있고 노인들이 있고 노인들은 뭐 60세 이상 뭐 노인들은 이미 다 죽을 40년 지나면 다 죽을 거니까 다 죽었고요.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두 사람은 왜 살았느냐는 거예요. 다른 데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있으니까 살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다 모든 것 다 버리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환경과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죽고 어느 사람은 살 수 있느냐? 하나님만 인정하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도 주시고 나에게 치료도 허락하시고 하는 분이다. 내가 죽을 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두가실 것이고 거두가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으로 불러가실 것이고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두려워하고 떤다고 하면은 우린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는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 해야 되지요. 아멘 하는 자에게 바로 복이 있는 거지요.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준비하십시다. 매일매일 준비합시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십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참아요. 그럼 언제까지?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오늘 저녁까지만 참으면 되거든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굳게 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죽음까지라도 우리를 변케 하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지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저희 교인이 이 앞에서 핫도그집을 했어요. 한국에서 미국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형님 집에서 일하다가 형님 집에서 일하다가 따로 여기다가 핫도그집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는 뭐 영어도 잘 못하죠. 우리 자매님이 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버벅거리니까는 좀 욕을 했대요. 욕을 해도 땡큐. 욕을 해도 땡큐, 땡큐. 모든 거 해도 땡큐, 땡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쁜 짓을 얘기할 때 감사하다고 하면은 그 감사만 나 받는 거고 나쁜 말 한 것은 나를 통해서 감사가 튕겨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나는 받아들 스트레스 쌓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물러서 그 조금 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아이고 이놈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화가 나가지고 있는 케첩 가지고 그냥 후려패버리는 그러한 것이 된다면 장사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하게 되면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삶 속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생각, 마귀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매 순간 매 순간을 감사하며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